우리 청빙을 위한 기도회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귀한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아마도 뭐 수없이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함께 은혜를 받고 마음의 격려를 얻고 했던 그런 말씀인데 오늘 함께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이 말씀이 워낙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어서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이 필요한데 제일 마지막 절 31절 말씀 보시면 백성들이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홍해를 건너가는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 사이에 지도자인 모세에 대한 강한 신념 또는 신뢰가 생겼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시대에 요셉의 초대를 받고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0년 넘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때부터 이 이집트 시대가 시작된 것이죠. 아마도 70명이 내려갔다라고 말했지만 그 70명은 야곱 가족의 직계수만 말했을 것이고 당시 이 족장들에게는 가족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 수많은 다른 부속된 노비들이나 이런 종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함께 섞여 사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내려갔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 400년 동안에 숫자가 확장되고 확장되어서 전쟁할 수 있는 장정들만 60만에 이르는 거대한 민족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발전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그 발전 자체가 이집트의 원래 사람들에게는 위협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는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위협이 되었고 또 그때 마침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요셉의 시대에 요셉과 더불어 함께 이집트를 다스렸던 힉소스 왕조가 몰락해서 물러가고 원래의 왕조인 이집트 사람들이 새롭게 왕조를 차지하게 되면서 나라의 주인이 바뀐 셈이죠. 그런데 히브리 민족들로서는 과거 지배했던 힉소스족과 가까운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우리에게 있어 잠재적으로 불안 요소이다, 적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많이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준비를 시키셨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어려움이 없었으면은 여기 떠나서 우리 가나안으로 가자 그런 생각을 아무도 안 했겠죠.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도저히 살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도저히 안 되겠다. 여기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가자 그렇게 애굽을 떠나자라고 하는 것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모아지는 계기가 이 어려움에 있었다고 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큰 민족이 움직이려면은 대단한 지도력이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데 그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과정이 80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80년 기간 동안에 애굽 궁중에서 40년 지도자로서의 좋은 수업을 받을 수가 있었고 그 후에 40년 광야에서 연단받는 과정을 거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수업을 받고 혹독한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준비가 다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애굽을 떠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애굽에 있을 때 열 가지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압니다. 이 징계 끝에 드디어 항복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떠나게 되는데 떠나고 나니까 얼마 가지 못해서 앞에 바다가 길을 가로막았는데 곧 홍해였습니다.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인지 모르죠. 굉장히 이 홍해를 건너가는 이 바다를 건너 자유로운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그날을 모든 백성들이 간절히 기다렸는데 희망은 간절했고 기도는 절실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자기들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을 알게 되고 굉장히 많이 절망하게 됩니다. 언제든지 한 시대가 그렇게 고비를 넘어가는 것에는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의견의 대립이나 갈등도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홍해를 건너간다는 것이 애굽 시대를 종결 짓고 자유민족, 노예 시대에 대해서는 종결을 짓고 자유로운 민족으로 새 출발하는 그런 전환점이었고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살았던 이집트에서의 안락한 생활 대신에 광야에서의 험악한 생활이 시작되는 그런 출발이기도 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출발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전환기였다고 보여지고 이 전환기에는 좋은 지도자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아무리 자기 역량을 잘 갖추고 자신이 뭐 이런 능력이 있다 저런 공부를 했다 하고 과시를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따르는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으면 신뢰가 없으면 그 공동체가 제대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간절히 원했던 일이고 또 여기에 뭐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으로 협력을 했고 그렇게 홍해까지 오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는 결정적인 시기가 왔는데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앞으로 그 험한 광야길을 걸어서 가나안까지 어떻게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생겨나게 하신 새로운 부수적인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물론 열 가지 재앙이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도 일반 백성들이 이 모세에 대한 상당한 신뢰를 가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기도 하고 빛이 갑자기 어두워지기도 하고 이런 열 가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이분이면 우리가 그 말을 따라가도 큰 문제 없겠다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기본적인 신뢰가 있었으니까 모두 살던 삶 정리하고 애굽을 떠나자라고 해서 마음을 모아서 출발했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셨다고 하는데 그것도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 내리시는 데 목적이 있었다기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는데 더 초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느낌도 갔습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제대로 된 체계화된 신앙 교육을 이집트에서 잘 받지를 못했죠. 근데 광야에 나가면 신앙만이 유일하게 생존할 수 있는 근거인데 이들에게 그럴 신앙이 없었습니다. 열 가지 재앙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실감하게 되고 그런 신앙의 무장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허락해 주시는데 이 홍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홍해 문제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홍해 쪽으로 이끌어 오십니다. 원래 모세가 가려고 했던 것은 지중해 해변길을 따라서 쭉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선택했는데 그 길은 옛날부터 길이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길이 있어서 소위 말하는 해변길 비아 마리스라고 하는 길이 있어서 중동의 그 대상들이 주로 그 길을 이용해서 오고 갔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그때 노예 상인들 이집트와 이런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들 오가면서 무역을 했던 대상들이 지나다니는 중요한 통로가 바로 이 해변길이었기 때문에 요셉도 그 길을 통해서 팔려갔다고 봅니다. 그런 예전부터 잘 알려져 있었던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을 놔두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홍해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그 의도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강력한 신앙의 재무장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홍해를 건너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 제일 마지막 31절에서 끝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생겼고 지도자 모세에 대한 신뢰도 생기게 되어서 이후에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 행진이 일사불란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결과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과정을 통해서 지도자인 모세를 믿게 됐는데 그의 어떤 부분을 보고 백성들이 신뢰감이 생겼겠습니까? 또 지도자가 되려 하는 사람도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부분을 갖추어야 사람들이 자신을 믿어주는 신뢰감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무리 나 좀 믿어주세요라고 말을 해도 사람들이 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여지고 느껴지고 생활하고 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아주 종합적인 인격의 판단으로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기게 되는데 무엇을 보고 백성들이 모세를 믿었다 그를 향해서 이제는 우리 정말 우리 대장이 돼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가 생기는 것은 무엇을 보았기 때문이겠습니까?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를 보았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그의 인격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에게 원망하는 말이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비를 두라. 우리 애굽 사람들 섬길 것을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 죽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건 정말 억울한 말이잖아요. 모세의 마음속에 단 1%도 이런 생각을 이 사람들 광야를 끌고 가서 광야에서 홍해에다 죽게 만들자 그 생각을 가지고 출발한 것은 아마 마음에 그런 어떤 흔적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지도 않는 이야기이죠. 그런 말로 우리를 애굽에 우리 묻을 곳이 없어서 여기 끌고 나와서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종로로 타는 게 낫지 여기서 죽는 것보다 그게 낫지 가만 놔두라고 하지 않더냐. 이런 말로 모세를 공격하죠. 사람이 어떤 자기 잘못에 대해서 공격받을 때에는 자기 잘못이 발견되면 수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터무니없는 말로 공격하면 그건 괴롭다기보다는 살고 싶지 않은 일이 되는 거죠. 너무 심한 말로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격을 받으면 사람들이 누구나 너무 억울하니까 너무 터무니없는 말이고 너무 모욕적인 말을 하니까 격앙된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이 시기를 참지 못하고 분노를 폭발시켰다든지 그래 좋다 나는 여기까지가 내 일이고 여러분들이 나를 믿지도 않고 따라오지도 않으니 나 그만하겠다 알아서 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 하고 자기 저 원래 살던 미디안 광야로 돌아가 버린다든지 이런 일이 흔히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렇게 못 믿겠으면 어떻게 하냐 내가 관두지 하는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분노로 혈기를 폭발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앞장서서 선동하는 사람들을 자기 수하들을 이용해서 처벌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을 터인데 모세는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다 듣습니다. 속은 얼마나 상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원망스럽고 괘씸하고 억울하고 했는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때 모세가 예를 들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해명하기 시작했으면 몇 날 며칠을 설명해도 설득이 되겠습니까?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아무 말을 하지 않는 모세를 보고 사람들이 저렇게 말도 한마디 할 줄 모르고 뭐 왜 저러느냐고 또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또 그게 또 분통 터졌겠습니까? 아, 속 시원하게 좀 행정력을 이용하든지 군대를 동원하든지 해서 조치를 취해야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느냐고 또 그 지지하는 쪽에서는 또 지지하는 사람들들 불만이 생겼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 그런데도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입에서 말이 한마디 두 마디 나오는 순간에 자중질환이 생기고 모든 것이 다 무산되고 많은 일이기 때문에 끝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13절 14절 보시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들 가만히 계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말이잖아요. 좀 가만히 계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 한마디만 합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심한 모욕적인 말로 공격을 하고 꿈에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말을 당신이 이런 생각까지 우리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라고 그런 말로 아주 모욕적인 말로 모세를 공격했을 때도 다 참고 견디고 받아들이고 말없이 그어보는 상황을 감내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성품의 지도자면 우리 악기를 맡겨도 좋겠다. 그 인격에 대한 신뢰가 생겼다는 겁니다. 인격에 대한 신뢰는 특별히 절제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참을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더라도 십자가에서 끝까지 참으시지 않습니다.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물어도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침묵 중에만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아버지의 뜻이라 생각하시고 받아들이고 자기 마음으로 수용하십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소통이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말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죠. 소통이 전에 우리에게는 받아들일 줄 알고 수용할 줄 아는 인격적인 큰 그릇의 모습을 가지는 것이 신뢰를 받아가는 인격의 한 모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모세는 끝까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인격이 파탄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도자로서의 위엄과 권위를 지켜나가는 준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둘째로 그에게 신뢰가 생겼던 것은 능력이죠. 능력이죠. 어떤 능력입니까?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능력입니다.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군대가 추격해 오는데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길을 만들어서 그 백성을 건너가게 만드는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능력을 실제로 증명해 보임으로 그에 대한 신뢰가 생겼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보시면 바다를 마른 땅같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갔다 했습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끔 그렇게 바다에도 길을 내시고 광야에도 길을 내십니다. 바다에 길을 내신 하나님 그 후에 마른 광야에도 길을 내셔서 한 번도 사람이 지나가보지 못한 길이었던 그 길로 가나안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 말씀해 보시면 요단강 건너가기 바로 직전에도 모세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 길은 전에 너희가 한 번도 지나가보지 못한 길이다. 하나님께서는 없던 길도 광야에 만드셔서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신데 이 과정 속에서는 바다의 길을 내시는 기가 막힌 방법을 만드십니다.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는데 방법은 바다의 길이 나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길을 내서 그들을 건너가게 하시는데 그 길로 인도해 가는 모세를 보면서 사람들은 지도자로서의 그의 능력에 큰 신뢰를 가지게 됐습니다. 사람에 대한 신뢰라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요소이죠. 그의 인격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의 능력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신뢰감이 생겨나게 됩니다. 요셉이 노예가 돼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주인이 다 믿었다고 그럽니다. 집안 살림을 다 맡겨서 믿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믿었던 이유가 첫째는 일을 잘했다는 겁니다. 노예 젊은 청년 노예 한 사람이 와서 집안 일을 돌보면서부터 집안 살림이 막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능력이 탁월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요셉의 사람됨에 대해서 보디발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슬쩍슬쩍 주인의 재물을 뒷주머니에 찬 그런 느낌을 주인이 가졌더라면 그렇게 믿고 맡기겠습니까? 이 사람이라면은 숟가락 하나도 축낼 사람 아니다. 감출 사람 아니다. 그런 그의 정직함과 인품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맡길 수가 있었겠죠.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신뢰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인격과 또 한 가지는 자기 능력의 개발을 통해서 역량을 키워나가는 이것이 신뢰의 근본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지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시대가 왔습니다. 근데 페르시아 시대가 돼도 여전히 중용되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바벨론 정부의 총리했던 사람을 어떻게 페르시아가 자기가 새로운 정복자가 됐는데 과거 나라의 그 총리했던 사람을 페르시아가 또 총리로 시키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보통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정권만 바뀌어도 뭐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바뀌면 바뀌는 자리가 3천 개나 4천 개래나요. 그렇게 설물처럼 빠져나고 새로운 집권 세력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이 다니엘이 그럴 수가 있었겠습니까? 정말 그의 능력에 대한 그에 대한 신뢰가 대단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렇게 신뢰가 대단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격에 대한 신뢰였고 또 한 가지는 그의 지도자로서의 역량에 대한 신뢰였다고 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믿었던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 이분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속하지 않고 사람 비위 맞추기 위해서 일하지 않고 사람의 종으로 타지 않고 이분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걸 그 영성 신앙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4장에 보시면요. 14장에 보시면 1절에서 15절에서 또 26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러셨다. 계속 이 말씀이 반복되어 가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에 대해서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아멘하고 숨. 여기에 뭐 다른 일을 달지 않습니다. 바다 위로 손 내밀어 그러면 손 내밀고 건너가게 하라 그러면 건너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아 이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걸 믿으면서 모세를 향한 신뢰와 함께 그를 붙잡고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모세를 신뢰하니까 엄청난 신뢰감이 생기게 된 것이죠. 우리가 지금 청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지에 대해 궁금한 생각도 있고 또 기대도 많고 설레는 마음도 있습니다. 1905년에 우리나라가 을사늑약이라는 것을 맺고 군대가 해산되고 정부 조직이 와해되고 외교권을 빼앗기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쯤 되면 유생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나라가 망했다 생각하고 자결하는 사람도 생기고 막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때 아주 교회가 어린 교회였습니다. 한국의 어린 교회였습니다. 근데 지도자들이 뭐라고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느냐면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모세와 같은 지도자 보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럽니다. 유생들은 유교의 유생들은 분통 터져서 견디지 못해서 자결하기도 하고 젊은 사람들은 실망해서 술로 세월을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교회에서는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지도자 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 1907년에 2년 뒤에 처음 일곱 사람의 목사가 탄생합니다. 첫 분 한국인 목사 일곱 사람이 나옵니다. 두 분은 한 분은 일본으로 선교사 떠나고 한석진 목사님 또 한 분 이기풍 목사는 제주도로 선교사 떠나고 나머지 다섯 분이 경상도 전라도 서울 등등 맡아서 목회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허락하신 지도자들 때문에 고난의 시기에 민족의 중심에 서서 이 역사를 지켜나가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 보내주시기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탁월하신 분, 쉽게 벌컥벌컥 화 잘 안 내는 분, 절제의 능력이 대단하신 분, 그리고 모든 일에 새로운 시대인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살던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 세대의 사람들이 살아오던 그 시대는 앞으로는 다시 그런 시대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AI를 많이 이용들 하시잖아요. 설교하는 사람이 컴퓨터에게 묻습니다. 사랑을 주제로 설교 하나 만들어줘 그러면 쫙 나오는데 제가 몇 시간 공부한 것보다 훨씬 좋은 문장이 나옵니다. 무슨 예화를 찾아줘 그럼 쫙 나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애굽에 살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그냥 광야 시대가 왔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문명의 시대가 옵니다. 이런 시대에 어떤 지도자가 필요하겠어요?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지도력을 가진 지식을 구비한 이런 하나님의 지도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마음에 꼭 드는 분을 모시면 아마도 미래는 별로 그렇게 밝지 못할 거예요. 지금은 편하지만요. 광야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하나님의 종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틀림없는 사람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종이 필요합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탁월한 인품 지닌 그런 주의 종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새로운 시대에 홍해를 가르고 바다의 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람에게 예속되지 않고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종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 아침 구하는 기도 제목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기가 앞으로 한국교회에 올 수 있고 우리나라에 올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 올 수도 있습니다. 좀 전혀 새로운 차원의 그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오는지 모릅니다. 그런 시대에도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례를 거행하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종이 필요한데 이런 하나님의 종을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도 지나가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허락받는 오늘 아침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